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로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아멘. 예, 우리가 계속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지난 주일까지는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중에서 31절에서 33절의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갈릴리 나사렛 마을로 가서 당시 다윗의 자손인 요셉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를 찾아와 기쁜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처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십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모든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친히 사람이 되어 오시는 복된 소식을 전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들은 복된 소식 중에 이보다 더 복된 소식이 있을까요? 심판으로 가야 하는 죄인들에게 구원주께서 임하시는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구약의 모든 약속을 따라 마침내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 왕께서 잉태되고 태어나시는 것입니다. 소망 없는 죄악 세상과 우리 죄인들에게 가장 복된 소식을 전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32절에서 33절에 보시면 마리아가 잉태할 그 아들에 대해 알려주시는데 그가 큰 자가 될 것이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하나님의 아들로 불려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가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고 그의 나라가 무궁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요, 영원한 왕이 임하시고 그의 영원한 왕국이 세워질 것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분이 이루시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그 영원한 왕국에 속하여질 백성들이 부르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미 구약에서 약속된 말씀이 성취되는 거죠. 오늘 본문 32절, 33절에 알려주신 모든 말씀은 어떻게 보면 구약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의 요약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약속에 관한 말씀들이 너무나 많지만 우리가 몇 구절만 좀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Isaiah 9:6-7.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한 아기가 주어질 것이고 한 아들을 주실 것인데 그분이 어떤 아들이시냐? 그분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시라. 다윗의 왕좌에 앉아 하나님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영원토록 다스리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약속이 다 들어가 있죠. 이 약속을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실 것이라. 이제 그때가 왔음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Daniel chapter 7 verse 13 through 14.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인자 같으시니, 사람 같으시니, Son of Man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그는 사람으로 나신 왕이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다 주실 것이라. 그리고 그가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로 말하는 자들까지 다스리실 것이요 그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고 알려주세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세우실 영원한 왕국은 더 이상 구약의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모든 족속과 방언에 하나님 백성들이 속하게 될 천국임을 알려주시는 내용이죠. 시편 89편 3절에서 4절 Psalm 89 verse 3 and 4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며 주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셔서 다윗의 자손을 견고히 하시고 그 왕위를 대대에 세우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과 언약을 맺으며 주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이었는지는 사무엘하 7장에 나와요.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 2 Samuel chapter 7 verse 12 through 16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다윗의 한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왕국을 세우시고 그가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집을 세우실 거라고 약속하시죠. 그런데 여기서 다윗의 아들로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짓고 하나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는 왕은 사실 가깝게는 누구였죠? 솔로몬, 아들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후에는 둘로 갈라져서 결국엔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다 망하고요. 하나님의 집, 성전도 다 무너지게 됩니다. 즉 솔로몬 때의 이 약속이 온전히 성취되지 않고요. 또 다른 다윗의 후손을 가르치고 있고 또 다른 다윗의 왕국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후에도 계속해서 다윗의 아들이 오실 것을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약속했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 5절에서 6절 Jeremiah chapter 23 verse 5 and 6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우리 한 구절만 더 가보겠습니다. 에스겔 37장 24절에서 28절 에스겔 chapter 37 24 through 28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다윗의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 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에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에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예, 내종 다윗이 세워질 것이다. 왕이 되어 세워질 것이다. 그런데 에스겔서나 예레미야서나 다 언제예요? 모든 이스라엘 왕국, 유다 왕국이 다 망했을 때입니다. 다윗의 후손들까지도 왕으로 세워지지 않는 그때에 또 다른 다윗을 약속하시죠. 다윗의 후손으로 참 왕께서 세워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다스리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바로 그분이 오늘 본문에 다윗 가문의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려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인 천국의 왕으로 임하시고 천국 백성들을 부르시는 때가 이제 온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이 놀라운 사건, 정말 구약의 모든 약속이 성취되고 온 세상에 가장 놀라야 하고 기뻐할 이 사건이 세상적으로는 그 영광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것을 다시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도, 예수님이 세우시는 천국의 영광도, 예수님이 부르시는 천국 백성들의 영광도 세상적으로는 다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영광이 없어서 나타나지 않은 것이 아니고요. 영광은 이미 다 임했고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이 천국의 영광이기 때문에 아직은 세상적인 현실로 드러나 있지 않을 뿐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많은 오해와 잘못된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올바로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과 예수님 나라에 대해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해야 할몇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오셔서 세우시는 나라가 세상 나라인가 아니면 하늘 나라인가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이 오셔서 세우신 나라는 당연히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천국, 하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증거하셨습니다. 죄인들이 예수님을 세상 왕으로 세우려는 것을 분명히 거부하셨습니다. 그런데 죄인들은 끊임없이 세상 나라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까지도 세상 왕으로 세우고 섬기려고 했죠.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의 축복도 세상적인 축복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은 잠시 있다 사라질 세상 축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축복, 즉 영원한 천국의 축복이었죠. 모든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입게 하시고 죄인들이 하나님과 화목된 자녀들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서 살아가는 영원한 축복. 바로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시고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신 거죠. 우리가 먼저 이것을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나라에 속하게 되는 백성들이 구약 때처럼 육체적인 이스라엘 혹은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인지 아니면 이방인들을 포함하여 모든 족속과 방언과 나라에 속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인지를 또한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영원한 예수님 나라인 천국을 가리키는 예표와 그림자였죠. 이제는 어떻게 성취되는 거예요? 영적인 이스라엘로, 즉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님 안에서 택함을 받은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 나라에 속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가서 그 잃어버린 자기 백성을 찾고 구원하시어 예수님의 영원한 나라인 천국에 속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올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세대주의 같은 잘못된 가르침이 생겨나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과 지금 교회에 구별이 있고 구원하시는 방법이 다르다거나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이 생겨나는 거죠. 이제도 이스라엘의 구원과 교회의 구원이 다르게 있을 것이라, 이런 것들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죠. 이것을 올바로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천국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완전한 사람이 되어 오시는 분인지, 아니면 그냥 사람이셨는지, 인본주의자들이 믿듯이, 아니면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모습만 하고 오신 것인지 이단들이 믿듯이, 우리가 이것을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으로서 참 사람이 되어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의 한 인격 안에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의 두 성품이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올바로 믿지 않으면 구원은 없어요. 그런데 수많은 이단들이 이것을 잘못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잘못 가르치면 그것은 이단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고 형제의 교제를 나눌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올바로 분별하고 올바로 믿어야 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일에 좀 더 자세히 좀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 천국의 왕으로 오셔서 천국을 세우시고 천국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대적을 물리치시잖아요. 그런데 그 대적이 구약에서처럼 세상 나라들인지 아니면 영적으로 사단과 그의 악한 세력인지를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세상 전쟁을 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영적 싸움을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싸움, 육체적 싸움을 안 하세요. 죽기까지 하나님을 순종하시는 싸움을 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그런데 그 싸움으로 사단을 물리치시고 사단의 손에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하시는 승리 영광에 이르시죠. 이것을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도 알려주시는 거죠. 우리의 싸움도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과 저 문제와의 싸움이 아니라 악의 세력과의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 믿음으로 예수님의 싸움에 참여되는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이루시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도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세상적인 현실에 구원을 이루기 위해 오셨나요? 당시 유대인들이 원했던 것처럼 정치적으로 압제받던 자기 백성을 해방시키시고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주시고 온갖 병과 세상 고난의 현실에서 노임을 받게 하고 세상적으로 더 나은 것을 누리게 하고 더 나은 자가 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신 건가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사망과 심판에서 노임을 받게 하시고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예수님 닮은 아들의 삶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셔서 영원한 천국에 속하여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 오시고 십자가에까지 낮아지신 거예요. 영원한 천국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현실이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해야 합니다. 즉, 이미 그리고 아직. Already and not yet. 우리 다 많이 배워서 알고 있죠.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현실이 이미 임했지만 아직은 그 영광이 드러나 있지 않다는 것을 올바로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잉태되시고 태어나시는 초림 때에 천국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현실로 임하였고요. 예수님 재림 때에는 그러나 그 천국이 영광 중에 눈에 보이는 현실로 임할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도 마찬가지죠. 초림 때에는 오늘 본문 내용처럼 그 영광이 감추어져 계십니다. 그런데 재림 때에는 영광 중에 모든 눈이 그분을 볼 거예요. 그때에 우리의 영광도 그와 함께 나타나리라. 저와 여러분의 영광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소유한 천국의 영광은 잠시 감추어져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재림 때에 우리의 영광도 예수님과 함께 드러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이미와 아직을 올바로 이해해야 하고요. 지금은 아직 영광이 드러나 있지 않지만 이미 주어지고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의 현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누리는 거죠. 믿음으로 누리고 믿음으로 증거하며 살아가는 때가 지금 이 시기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복음의 원리를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복음을 혼동하게 되고요. 자꾸 우리의 죄성이 세상 복음처럼 믿게 하려는 그런 유혹이 찾아오게 되고요. 거짓 복음이 들어오는 틈을 주게 되고요. 세상의 현실에 따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안다고 하지만 다 흔들리고 혼동하는 경우가 생겨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시는데 정말 너무나 보잘것없고 초라한 나사렛 땅에 이름 없는 한 처녀에게 잉태되어 태어나시는 것만 보아도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 수 있지 않나요? 그 예수님이 만세전부터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또한 약속을 따라 다윗의 후손으로 나시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그리스도이시며 구원자 왕이심을 분명히 알려주세요. 그런데 세상은 못 보지만 우리에게는 주신 믿음을 통해 그 영광을 보게 하시는 거라는 거죠. 형제 여러분, 교회 밖에는 말할 것도 없지만 교회 안에서까지 그런데 이 예수님을 올바로 믿지 않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을 구원자나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 나라도 인정하지 않아요. 이것은 당연하죠. 그들이 아직까지 죄 가운데서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구원자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인정한다고 하면서 예수님과 예수님 나라에 대한 잘못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님을 세상 왕처럼 여기려는 것. 예수님 나라도 세상 나라처럼 믿고 싶어하는 것.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도 다 세상적인 현실로 확인하려고 하는 것. 그러한 죄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죄성을 보면은 누구의 모습을 떠오르게 하냐면은요.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향해 우리의 임금이라 외치며 거짓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유대인들의 모습을 떠오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세상 임금으로 섬기려고 했지만 결국에 그들의 참모습, 본모습은 어떻게 드러났죠? 예수님이 세상을 주지 않는다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믿음은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짓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도 그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위선적인 믿음의 내용이 있죠. 그런데 더욱더욱 옛사람에서 죽어가고 새사람으로 살아가고 거짓 믿음에서 죽어가고 참믿음에서 자라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소견대로 정욕을 따라 믿으려는 것에서 돌이켜 말씀 안에서 예수님과 예수님 나라에 대해 올바로 믿고 이해하고 분별해야 하는 것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아니면 자꾸 우리도 유혹을 받고 세상 믿음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이 되어 오시고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하늘의 축복을 누리며 영원토록 하나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영원한 축복을 잠시 있다 사라질 것에 빼앗기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도 이 영원한 것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모든 삶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를 영광의 나라로 인도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다시 오면 이러한 배경을 따라 누가복음에서도 이러한 올바른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펴봤던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해야 될 복음의 내용이 오늘 본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것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지금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나실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시는 것은 이유가 뭐였죠? 마태복음과 연결해서 보면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시기 때문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서 분명히 알려주세요. 예수님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시는 구원자라는 거죠. 또한 두 번째로 누가복음 1장 32절에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예수님이 큰 자가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불려질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시는 거잖아요. 여기서 두 가지 의미를 살펴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의 완전한 하나님 되심과 예수님의 완전한 사람 되심이 이 말씀 안에 다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먼저 예수님은 공생애 중에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때의 유대인들이 화가 나서 신성 모독이라 하여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자신을 아들 대신 하나님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죠. 자신이 하나님이신 아들이었다는 것으로 말씀했기 때문에 그러한 핍박을 받으신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8절 그리고 10장 30절에서 31절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님께서 분명히 자신을 하나님 되신 아들로 증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는 그분의 완전한 신성,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말씀으로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의미를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셔서 우리 자리에서 우리 대신 죽기까지 하나님을 순종하시고 부활하심으로 큰 자가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의 영광에 이르시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를 대표로 하여 이 길을 가주셔서 천국 영화에 이르는 모습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여기에 저와 여러분을 참여시켜 주셔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아 하나님 아들의 영광에 함께 이르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해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다 하나님 아들로 일컬어지는 것에 드러나 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도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32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인데 이것도 예수님께서 약속된 다윗의 후손이시고 참 그리스도 왕이시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Romans chapter 1 verse 2 through 4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한 구절 더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 5절에서 6절, Revelation chapter 5, verse 5 through 6. 장녀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구약의 약속을 따라서 다윗의 아들이 그리스도 구원자 왕으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고대하던 다윗의 아들께서 잉태되어 태어나시는데 아무도 그를 알지 못했죠. 아니 더 나아가 그분을 거부하고 미워하고 죽일 것입니다. 왜? 자기들이 기대하던 세상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백성들이 거부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시지 않으셨나요?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자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구하시며 그들의 죄를 지고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며 자기 백성들을 모든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을 지극히 높이시어 천국 하나님 보좌에 앉아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방금 계시록 5장에 그 읽은 내용의 그 내용 모습이 나오죠. 다윗의 자손이요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보좌에 앉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고 계세요. 지금 예수님의 모습이 그러하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잘 기억할 것이 있어요. 방금 읽은 그 계시록 말씀에 다윗의 아들께서 마침내 모든 구원을 성취하시고 예수님께서 천국을 다스리시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그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백성들을 어떠한 자들로 말씀하시는가? 이어오는 계시록 5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Revelation chapter 5 verse 9 through 10.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예수님의 참 백성들이 어떤 자들이라고요?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자기 피로 구속하신 백성들을 천국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그들이 천국 보좌 앞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새 노래로 찬송하고 있다. 그들 중에 저와 여러분도 참여되어 있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33절에 그가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고 말씀하실 때에 야곱의 집이 어떠한 곳인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야곱의 집은 더 이상 육체적인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만세 전부터 택함을 받은 모든 족속의 하나님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여기에 우리가 속하여 있고요.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영원한 천국이 우리가 속한 나라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기쁜 소식. 우리 주님이 이 땅의 사람으로 나셨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누리는 영광은 영원토록 예수님 나라에 속하게 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더 큰 영광으로 부르세요. 계시록 3장 21절에 Revelation chapter 3 verse 21.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어디까지 하나님 나라의 축복으로 우리를 부르십니까? 예수님 같은 거룩한 하나님 아들의 영광에 이르러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의 보좌에 앉혀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광의 현실이 여기까지라는 거죠. 세상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지만 잠시 감추어져 있지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가장 복된 영광의 현실이 이러하다라고 알려주세요. 여러분은 이 영광을 누리고 계신 분들입니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 삶에 무엇이 바뀌었는지를 분명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세상에서 좀 더 나아졌나요? 그것으로만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닙니다. 지옥 심판으로 가야 했던 우리 죄인들을 천국 하나님 보좌에까지 높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의 대상이었던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이 영원한 현실을 이루어주시려고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시고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세상의 현실 속에서도 가장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는 복된 소식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 소식을 전해줄 때에 우리에게도 같은 소식을 전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 복음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더욱 기쁨과 감사로 넘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매여 종처럼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이 세상을 이기고 죽음과 심판의 두려움까지 다 벗어버리고 더욱 기쁘게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바치신 하나님을 섬기시며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기쁘고 놀라운 소식을 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죄인들에게 구원주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대신 지시고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으로 얻으신 완전한 의를 우리의 의로 옷 입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천국에 속하여 하나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도 세상에서 구별되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죽음도 우리를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영광의 관문이 되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기쁜 소식을 들은 모든 우리 성도들 감사함으로 더욱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귀한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앉으신 채로 찬송가 일어서실 수 있는 분들은 다 일어나셨어요. 찬송가 122장 힘 넘버 122 참 반가운 성도여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